지리. 성경에는 많은 나라와 성, 산, 강, 우물들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과 헬라와 바사 등과 같은 많은 나라가 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소돔과 고모라와 바벨과 우르와 세겜과 베들레헴과 마하나임과 길갈 등과 같은 성이 있는데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는 글자에서 온 것이고 어떤 의미는 역사에서 온 것입니다. 베델의 경우는 글자의 의미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길갈은 육체를 제거하는 것을 예표하며 이 뜻은 역사로부터 왔습니다. 세겜은 어깨의 의미로서 모든 부담과 책임, 짐들이 다 세겜이 뜻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글자에서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 많은 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이름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문자의 의미를 성경 자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지명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내산, 호렙산, 레바논산, 비스가산, 감람산 등과 같은 산들도 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호렙산이라 하고 때로는 시내산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외에 또한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여호사밧 골짜기 등과 같은 것입니다. 강은 유브라데강, 애굽강, 요단강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리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요한 것들을 연구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이 대략 3-4개월 정도 읽는다면 충분합니다. 모든 지명들의 의미는 언제나 두 가지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글자의 뜻에서 오며 어떤 것은 역사에서 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하나임 같은 것은 글자의 뜻에서 온 것이며 골고다와 같은 것은 한면으로는 글자의 뜻이며 또 한면으로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언덕이며 또한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유브라데 강과 같은 것은 한면으로는 글자의 뜻에서 온 것이며 또 한면으로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들이 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고 말하며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역의 권위와 거역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블레셋은 마귀와 흑암의 권세를 대표하며 이는 역사에 근거한 것이지 글자의 의미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로와 같은 지명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는 교회의 문제가 실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평상시에 잘 찾아둔다면 장래 많은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인명.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인명에 대하여는 성경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헬라어 사전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셋, 아벨, 노아, 멜기세덱,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스라엘,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미갈, 스가랴, 베드로 등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본다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역시 일종의 재료로서 평상시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후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갑자기 다른 종류의 문장을 사용하는데 그런 문장은 헬라어에서 정식 문장과 다른 것이며 시에 가까운 문장이며 산문체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장은 많지 않고 두세 구절일 뿐입니다. 간단히 그것을 후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3장 15절, 16절,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 로마서 10장 8절부터 9절,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과 같은 것인데 그것들은 문장의 구조가 다 노래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도 역시 이러한 종류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각각의 후렴에서 구원받고부터 들림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일, 한 가지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 여덟 곳에서 노래의 형식으로 이러한 진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틀림없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한 기도. 모세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기도. 다윗이 시편에서 한 기도. 에스라 9장의 기도. 느헤미야 9장의 기도. 다니엘 9장의 기도.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주 예수님의 기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기도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잘 읽을 때 모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마땅히 어떤 종류의 말을 해야 열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이 큰 용도가 있을 뿐 아니라 말 또한 큰 용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기도를 할 때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합당치 않은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이 말하지만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두 마디 말로 우리의 필요를 말해냈을 때 비로소 소용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형제는 늑막염으로 인하여 환부에 물이 차곤 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곪을까 염려하고 기도했지만 많은 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후에 어떤 자매가 기도했는데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음부에서는 찬미할 수 없고 무덤에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이 통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 형제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말과는 큰 관계가 있습니다. 말이 오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 기도의 길에 대해 숙련되어야 합니다. 난제. 성경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 그 자체에는 난제들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난제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자신이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의미만을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 자체의 해석으로 풀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난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곳의 성경을 합해보아야 단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경 구절이라 하더라도 결코 다른 진리와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한 말씀을 쓰시면서 다른 부분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일 말씀이 충돌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말은 비록 다른 성경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이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조리가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말하는 난제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난제들이며 교리상의 난제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숫자가 충돌되어도 그것을 난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옮겨 쓰는 데 있어서의 오류일 뿐입니다. 최근 한 권의 신의 산 사본을 발견했는데 옮겨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성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필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으로 성경 자체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의 원칙을 분명히 본 후에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난제들을 종류대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민수기 16장 30절에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것, 사무엘상 28장 14절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들도 알지 못하고, 누가복음 22장 38절에 검 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10장 26절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와 같은 것은 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입니다. 그 나머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400년 전에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이것은 난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역시 해석의 어려움이 없으며 단지 사건상 난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상의 원칙을 따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난제 하나를 해결해 봅시다.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큰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 일을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취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통속적인 번역본의 해석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억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중국어 번역본은 위대한 사람으로 번역했으며 영어에서는 거인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타락한 자입니다. 묻건대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아이들이 어떻게 네피림이 될 수 있습니까? 셋은 사람이고 가인도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낳은 아들이 어떻게 보통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은 억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그 답은 물론 특별히 구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매우 유력한 근거입니다. 욥기는 창세기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시대에 쓰여진 것이고 욥기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인하는 것입니다. 후에 나온 책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종종 이전의 책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과 38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역시 천사들을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이 시집과 장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들은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는데 이는 천사들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한 가지 일이 발생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영이 하등동물 뱀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영과 하등동물의 연합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영과 사람이 연합하였습니다. 천사는 시집과 장가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네피림이 생겨났습니다. 네피림이 출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을 원하셨지만 네피림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각기 그 종류대로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와서 사람과 연합하여 세상에 네피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왜 아낙 자손을 멸하셨습니까? 이는 그들이 네피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네피림은 홍수가 있을 때 이미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또 네피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절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다서 6절에서 말하는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며 또한 시집가고 장가간 천사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말한 천사의 범죄 또한 이 일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은 영문 성경에 비교적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으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더욱 분명합니다. 중국어 성경에서는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들도 육체가 됨이라고 말하는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 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도라고 합니까? 도의 의미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밥을 먹고 나도 밥을 먹는다고 말할 때 이 도라는 말은 바로 두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또 한 종류가 먼저 육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이외에 또 어떤 피조물이 사람과 함께 논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천사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천사가 이미 육체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증거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죄를 범했지만 창세기 3장의 범죄는 창세기 6장에서의 육체에 속하게 된 범죄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는 하나의 행위이지 어떤 성품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했다는 것은 전 존재가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된 것으로 하나의 성품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람의 타락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고 가인에게는 사욕이 있고 홍수의 때에는 더욱 발전하여 사람이 육체에 속하게 되었고 범죄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 성령은 줄곧 사람과 다투었지만 사람이 육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 다툼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홍수의 때까지 성령은 줄곧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정욕으로 방종하고 또한 육체에 속하자 성령은 사람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사탄의 악한 영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그때 범죄한 천사가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대한 심판을 행하셔야 합니다. 홍수의 심판은 전에 없던 것이며 가나안 땅의 심판 역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인자의 날에 하나님은 또 한 번 큰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3분의 1 이내입니까? 아니면 3분의 1 이상입니까? 아마 3분의 1 이상일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위라는 단어는 다비역에서 오리지널 스테이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본래의 위치일 뿐 아니라 본래의 상황을 말합니다. 본래 천사의 상황은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이며 그가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시집 장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지위는 그의 상황을 말하고 처소는 그가 머무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천사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7절에서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7절과 6절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6절의 해석이 7절입니다. 다비와 스테판 번역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간음을 행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간음을 했으며 또한 다른 색을 따라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간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본성을 거스린 정욕을 따랐으며 다른 종류의 육체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다서 6절부터 7절이 창세기 6장의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신약 성경의 난제의 예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난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의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과거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소위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분명하게 앞의 구절과 연결되며 앞구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주님은 그분의 성령을 그분의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함을 우리는 대리적인 사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을 만나서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울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 합시다. 그러나 그가 죄사함의 일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한다면 그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선포는 그 죄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침례 줄 수 있고 떡을 떼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며 성령의 권위 아래서 빌린 손으로 죄를 용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호흡할 때 비로소 죄를 사할 수 있으며 아무나 육체의 지위를 근거로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종의 죄사함이 대리적인 죄사함임을 보았다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상의 성경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성경의 모든 난제들의 해석은 반드시 분명하고 많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앞뒤 문장을 보아야 하며 문장의 일부를 끊어서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선입견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한 권 한 권. 우리는 또한 한 권 한 권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다 읽어야 합니다. 각 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몇 명의 선지자들이 포로되기 이전의 선지자이며 몇 명의 선지자들이 포로되었을 때의 선지자이며 몇 명의 선지자들이 포로됨 이후의 선지자들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도 이와 같이 읽어야 합니다. 신약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모든 책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2년의 시간을 들여서 66권의 성경을 대략적으로 한 번은 읽어보아야 합니다. 각 권의 내용을 숙독할 때 각 권의 성질을 알 수 있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기본적인 배움이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몇 권을 숙독함. 우리는 전체 성경을 대강 한번 읽은 다음 반드시 몇 권을 선택하여 다시 특별히 숙독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당히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적어도 창세기와 다니엘서, 아가서를 읽어야 합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모세오경 안에서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 가운데서 한 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언에 관해서는 스가랴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물론 그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언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또한 다니엘서와 비슷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책들인 마태복음과 로마서, 에베소서, 계시록의 네 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읽거나 고린도 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대여섯 권을 특별히 분명하게 읽었다면 나중에 천천히 한 권씩 더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1, 20년 후에는 1, 20권의 성경에 대하여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성경의 목적은 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신격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할 것인지를 상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문법을 따르자면 26절에서 우리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27절에서는 마땅히 그들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7절에서는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격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창조할 때는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마리아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임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읽어내려갈 때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서 이사야서, 요나서와 같은 포로 이전의 선지서들 안에도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같은 포로 때의 선지서들 안에서와 포로에서 돌아온 뒤의 선지서들,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의식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와 레위기 안에 제사가 있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와 희생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둥병자를 정결케함과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정결케함 그리고 제사장의 정결케함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 안에서 제사장이 입은 의복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절기 안에서도 역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명하게 말하는 예표이고 또 한 부류는 부합되는 예표입니다. 무엇이 분명하게 말하는 예표입니까? 주 예수님이 보라,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주 예수님의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분명하게 요나가 주 예수님의 예표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이삭도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는 예표가 아닙니다. 비록 요셉의 체험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같지만 전체의 어느 곳에서도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밝히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지만 부합된 예표입니다. 아담과 노아, 요셉, 다윗 혹은 여호사밧이 다 이러한 부류에 속한 예표들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예표가 있는데 만나, 노뱀, 회막, 야곱의 사닥다리 등과 같은 것으로 이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에서는 때로 두 마리의 새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두 왕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두 명의 안내자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두 마리의 새 중에서 한 마리는 죽음을 예표하고 한 마리는 부활을 예표합니다. 두 왕 중에서 한 명은 전쟁을 대표하고 한 명은 평화를 대표합니다. 두 제사장의 방면에서 한 명은 땅에 있는 자, 아론을 대표하고 다른 한 명은 하늘에 있는 자, 멜기세덱을 대표합니다. 두 인도자 중에서 한 명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온 사람을 대표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예표들은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약에 이르러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와 교훈, 기적,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늘날 그분이 권세를 잡으셨음을 보여주며 서신서 안에서는 그분이 사람 안에 거하심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안에서는 그분이 장래에 권세를 얻으실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와 관련된 노선을 찾아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단어. 이러한 방법으로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범위 또한 매우 넓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주제별로 읽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단어로 읽는 방법은 주제별로 읽는 것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양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제별로 읽는 방법은 하나의 주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읽는 것이지만 성경의 문자 위에 그 주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며 영안에서와 내용에 있어서 이 주제를 보아야 합니다. 영이 같고 내용도 같은 것을 읽는 것을 주제별로 읽는 방법이라 하며 단어로 읽는 방법은 성경 안에서 동일한 단어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합하여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로 읽을 때 한면으로 성경을 읽고 다른 한면으로 성구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의 단어를 예를 들어 참고해 봅시다. 죄, 사망, 회개, 믿음, 죄사함, 화목, 긍휼, 은혜, 의, 율법, 법, 생명, 행위, 옛, 새, 십자가에 못 박힘, 피, 구원, 구속, 대치, 일어남, 사망에서 일어남을 가리킵니다. 아들, 제사장, 제사, 거룩함, 사랑, 소망, 마음, 영, 빛, 기쁨, 평안, 진리, 영광, 기도, 축복, 약속, 안위, 양식, 순복, 고난, 시험, 세상, 육체, 혈기, 노기, 생각, 세대, 무릇, 산. 만일 더하고자 한다면 선업에는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로 성경 안에서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주의하게 해주며 이러한 단어가 얼마나 여러 번 사용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다 한편 한편 기록해 둘 때 하나님이 이러한 단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쁨이라는 말을 읽을 때 기쁨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내어 특별히 기쁨에 관한 교훈을 기록한 다음 그것들을 종류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하면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단어, 예를 들어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와 시편 37편에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돌아올 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말하는 이 구절들을 한데 놓을 때 세 종류의 양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무릇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은 갈수록 강해지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허기로 인하여 떡을 사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온 후에 주님은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며 서로 물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을 하는 사람은 갈수록 연약해지지 않고 갈수록 강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뿐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면 자연히 배부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는 그때마다 전보다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한 번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마다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만족하게 되며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식물입니다. 셋째로 네피림 또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네피림을 먹을 때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를 먹고 내일 둘을 먹고 그 다음 날 넷을 먹는다면 우리는 갈수록 더욱 배부르며 강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네피림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배고플 것이며 먹을 수 있다면 강해질 것이고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전에 어떤 형제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몇십 구절의 성경을 인용하여 이것을 열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참고해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단락, 부르심의 근원. 1. 최초의 근원,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2. 중간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 부르심 받은 사람. 1. 범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2. 범위, 영적으로, 죄인,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3. 하나님의 예정, 긍휼의 그릇, 로마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4. 실제적인 사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음,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 부르심의 목적. 1. 회개,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2. 구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3. 평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4.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5. 교통,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6. 봉사,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7.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8. 성결,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9. 고난,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10. 영생,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11. 영원한 기업,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12. 영원한 영광,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네 번째 단락, 부르심의 원칙. 1.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3. 사람의 공로를 따른 것이 아님,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 부르심의 범위. 1. 주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2. 은혜 안에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3. 평안 안에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4. 성결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5. 몸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 부르심의 방법. 1.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2.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3. 하나님의 영광으로,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4. 하나님의 성품으로,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일곱 번째 단락, 부르심의 성질. 1. 성결,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2. 위에서,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3. 하늘에 속한,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4. 겸손,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여덟 번째 단락, 부르심의 요구. 1. 안에서 계속됨,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입니다. 2. 부르신 그대로 행함,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3. 부르심에 합당해야 함,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4.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해야 함,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5. 힘써야 함,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아홉 번째 단락, 부르심의 격려. 1. 소망을 얻음, 에베소서 1장 18절, 4장 4절입니다. 2. 상급,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열 번째 단락, 부르심의 담보. 1. 하나님의 성품, 신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2. 하나님의 계획,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3.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 안에 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뽑아내고 분류하여 10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부르심의 일에 대하여 상당히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수십 개 배운다면 성경에 대한 인식에 약간의 기초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와 같은 부분에서 세대라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라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레위기 안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이 특별히 많이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주의 말, 대적, 기다림, 셀라 등의 단어가 늘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 거짓말, 악, 게으름, 교만, 마음, 혀, 입술, 눈 등의 단어가 자주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사랑과 몰약이 많이 사용됨을 볼 수 있으며 마태복음에서는 의, 천국이 늘 사용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는데 마태복음에서 최소한 8번 정도는 산에서 있었던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 곧이라는 말을 볼 수 있으며 누가복음 안에서는 인자라는 말을 볼 수 있으며 요한복음 안에서는 보내심, 세상, 아버지, 거처라는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는 영을 볼 수 있고 로마서에서는 죽음, 믿음, 의라는 말을 볼 수 있으며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적게 사용되고 거룩함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거룩이라는 말 역시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히 주의를 더해야 하며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 한 단락이나 여러 단락의 성경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6장과 시편 71편에서는 7번이나 항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역대상 16장 6절, 11절, 37절, 40절, 시편 71편 3절, 6절, 14절입니다. 시편 86편에서는 8번이나 이는 혹은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는 13번이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며 에스라 7장에서는 7가지의 하나님의 것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에 단,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서는 6번이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15장 11절, 16장 24절, 17장 13절,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이서 12절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는 5차례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7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9장 15절입니다. 계시록 안에 있는 승리, 베드로의 서신 안에 있는 보배, 빌립보서 안에 있는 기쁨은 다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특별히 현저한 단어들을 읽어내어야 하며 또한 그것들을 조리 있게 개요로 배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진리. 성경의 기본 진리는 대략 7가지가 있습니다. 1. 아버지 하나님. 2. 하나님의 아들. 3. 성령. 4. 죄. 5. 구속. 6.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생활. 7. 장래입니다. 이것들은 다 중요한 진리들이며 또한 신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덕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등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다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주 예수님은 영원히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부활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한 것은 부활을 가리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진리를 다 읽었다면 성령에 관한 진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알고자 한다면 적어도 사람 밖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 위에서와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다면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죄와 구속의 문제에 관하여 읽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생활의 문제와 장래의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신학이 다 이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이 일곱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 기본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 있는 진리의 진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계시하셨으며 또한 매번 하나님의 계시는 한 단계씩 진보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진보했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 안에 있는 계시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진보합니다. 첫 번째 단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두 번째 단계에 이를 때 계시가 다시 더해지며 세 번째 단계에 이를 때 하나님의 계시는 또다시 더해지고 이후의 단계에서도 역시 이렇게 계속되어서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각각의 단계 안에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시와 비교해 볼 때 충분히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때에는 완전한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계시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아담에게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노아로부터 나왔고 아브라함에게서도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도 나오며 또한 모세 등에게서 나왔는가를 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점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진리와 영원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은 한 시대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은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한 시대에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지만 그 명령은 영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하신 것은 시대적인 진리이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진리를 찾아야 하고 또한 영원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은 시대적인 것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말들은 영원한 말씀이며 그 말씀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이후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무엇이 시대적인 진리이며 무엇이 영원한 진리인지 무엇이 그 시대의 것이며 무엇이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말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며 시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착각을 하여 구약의 모든 말들이 다 우리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고 구약 전체를 영원한 진리로 여깁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진리와 영원한 진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만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시대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말씀이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유용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한두 마디를 하셨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한두 마디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진리의 전진은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을 뿐이며 성경 이외의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의 전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관리자이시고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구속자이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갈수록 전진함을 볼 수 있으며 전체 구약을 이 다섯 방면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또한 사람의 창조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람의 타락은 수치스러운 것이며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자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에 관한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사람에 관한 진리를 더욱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진리의 전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사무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직접 그분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통치를 봅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옴으로부터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통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왕의 통치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통치에 이를 때까지 곧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외적인 다스림에서 내적인 다스림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실패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의가 왔습니다. 그 진리는 갈수록 전진합니다. 신약에 이르러 사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것은 더욱 전진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일곱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에서였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난 후에 천국의 문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의 천국의 선포, 5장부터 7장까지의 천국의 내용, 13장의 천국의 비밀 등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천국의 문제로 전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관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주님이 떡을 변하게 하여 5천명을 먹이신 것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도 기록했지만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주님께서 떡을 변하게 하여 5천명을 배불리 먹이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 예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것은 바로 변화산에서의 형체를 바꾸심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주님은 감람산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유월절 저녁에 주 예수님은 어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성령의 강림과 포도나무의 비유 등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일곱 단계의 역사를 일곱 산봉우리에 배열해 놓는다면 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상당히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올 때 비교적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주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주 예수님의 권세를 잡으심, 세 번째, 주 예수님의 사함입니다. 이것은 한 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권세를 잡으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보다 더욱 진보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바울의 서신이 쓰여진 순서와 연대의 순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쓴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이며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전서이고 네 번째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갈라디아서이며 여섯 번째는 로마서이고 일곱 번째는 빌레몬서이며 여덟 번째는 골로새서입니다. 아홉 번째는 에베소서이며 열 번째는 빌립보서, 열한 번째는 디모데 전서, 열두 번째는 디도서, 열세 번째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디모데 전서의 앞에 와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네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는 한 무리 믿는 이들의 오류를 교정함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와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번째,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교회의 행정과 질서 등의 일반적인 문제를 말하며 계시는 에베소서에서 이미 최고봉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 성경 중에 있는 진리는 계속하여 전진하는 것으로 바울의 때까지 전진하여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믿는 이들의 오류도 완전히 교정되었으며 교회의 풍성은 끊임없이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문제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진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와 유다서는 또 다른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적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보여주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보여주며 베드로 전 후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희망을 보여주며 유다서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지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그리스도인의 잡다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계시에 있어서의 전진은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요한의 서신과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요한은 다시 전진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독교의 실제적인 것인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서신과 계시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는 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다 최고봉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에 계시가 있고 다른 한 권의 책에서는 또 계시가 증가하며 다시 또 다른 책에서는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의의는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야만이 의의가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권의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이르러 의의는 이미 최고봉에 이릅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출발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여 에베소서에 이르러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다시 생명의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출발하여 요한 서신에 올 때 최고봉에 이르며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을 볼 때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느 곳에서 보충되고 더해지며 어느 책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책에서 한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지나갈 뿐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이 다 쓰여졌을 때 하나님의 계시도 최고봉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해 왔으며 가장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첫째, 성경 안에서 계시가 어디에 있는지, 즉 어떤 진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찾아야 하며 두 번째로는 어느 곳에 새로운 의미나 새로운 계시가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찾아내서 기록하십시오. 이 책에서 하나의 시작이 있다면 다른 책에서는 새로운 해석이 있으며 또 다른 책에서는 새로운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이든 새로운 계시이든 그것들을 다 분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계시와 해석을 하나로 모아서 분명하게 분석하여 하나의 진리로 단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올바른 신학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의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면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는 여기까지 말하기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반복하여 말하거니와 반드시 사람이 옳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앞에서 말한 성경을 읽는 28가지 계획을 다 실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상태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방면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상태가 있어야 하며 다른 한방면으로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기꺼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풍성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